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주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평화적 방법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국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도 한반도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며 미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접근법을 계획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협상을 중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 북한의 긴장 해소를 위한 대화 개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당사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악영향을 미치거나 정상적인 경제 교류와 협력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연간 수입량을 제한하고 해외 노동자 송출을 2년 이내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는 북한 노동자가 8만 명 이상, 러시아에는 적어도 3만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전쟁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과테말라가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뒤 텔 아비브에 있는 과테말라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테말라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에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128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과테말라는 반대표를 던진 9개 나라에 포함됐습니다. 과테말라는 현재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대선 출마를 공식 불허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나발리의 대선 출마 허용 여부를 놓고 표결을 실시해 위원 13명 가운데 반대 12표, 기권 1표가 나와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선관위 관계자는 나발리가 횡령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 결정이 나온 뒤 나발리는 영상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는 푸틴 대통령과 그가 선택한 후보자들만을 위한 선거라고 비판하며 지지자들에게는 선거 불참운동을 벌일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나발리는 유죄 판결이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여론조사 등에서는 내년 3월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출마 선언을 한 푸틴 대통령이 내년 선거에서도 승리할 경우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대치 상태가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절인 25일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 발표한 메시지에서 전 세계에 전쟁의 폭풍이 불고 있다고 개탄해하며 중동 사태와 한반도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한반도의 대치 상태가 극복되고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호 신뢰가 증진되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밝힌 뒤 격화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은 양국 이해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 전야인 24일 집전한 미사에서 난민들에 대한 선처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 교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비롯된 난민들의 공경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난민들이 위기에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수감 중 건강 이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이 사면됐습니다.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실은 24일 저녁 성명을 내고 인도주의적 이유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으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계속되는 퇴행성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의료 기록을 토대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쿠친스키 대통령이 일부 야당 의원들과 자신에 대한 탄핵 반대와 후지모토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페루 의회는 21일 부패 의혹에 연루된 쿠친스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했으나 8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한 집안에서 두 명이 동시에 세계 최고의 무대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면 어떨까요? 한 명만 출전해도 대단한 영예인 이 올림픽에 자매가 나란히 출전하게 된 한 미국 가정이 최근 화제가 됐는데요. 특히 언니는 한국 대표로 동생은 미국 대표로 각각 올림픽 무대를 밟게 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연인 즉슨 언니 마리사는 1993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아였는데요. 같은 해 양부모에게서 동생 한나가 태어났습니다. 동양인인 마리사와 백인인 한나는 피부색이 서로 달랐지만 단 한순간도 자매임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려서부터 운동과 취미생활을 함께하며 우애 좋게 자랐다고 합니다. 둘은 운동신경도 뛰어나서 함께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하면서 성장했는데요. 그렇게 미국인으로 살아가던 언니 마리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한국의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으로부터 선수 제안을 받고 자신의 뿌리인 한국에서 선수로 활동할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인 한나도 빼어난 실력으로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기대주로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데요.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는 자매지만 승부에서는 양보 없는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자매의 대결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과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2017년을 마무리하며 올 한해 세계 곳곳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과 뉴스를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2017년 결산 국제 정치 분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26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영하 5도, 신의주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 함흥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The Association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Cherish, 소중한 사랑을 간직하다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Cherish is the word I used to describe all the feeling that I have fighting here for you inside. You don't know how many times I've wished that I had told you. You don't know how many times I've wished that I could hold you. You don't
don't know how many times I wish that I could mold you into someone who could cherish me as much as I cherish you. Perish is the word that more than a cherish as much as I do yours. Oh, I'm beginning to think that man has never found the words that could make you want me, that have the right amount of letters, just the right sound that could make you hear, make you see that you are driving me out of my mind. I could say I need you, but then you'd realize that I want you, just like a thousand other guys would say they loved you, with all the rest of their lies, when all they wanted was to touch your face, your hands, and gaze into your eyes. Cherish is the word I use to describe all the feeling that I have writing here for you inside. You don't know how many times I wish that I had told you. You don't know how many times I wish that I could hold you. You don't know how many times I wish that I could mold you into someone who could cherish me as much as I cherish you, and I do cherish you, and I do cherish you. Cherish is the wor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유엔이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중미 국가인 과테말라도 이스라엘 주재의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의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이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해서 결의안을 또다시 채택했군요.
네, 유엔에서 24일 미얀마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해서 두 번째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슬람 협력기구가 제출한 건데요. 이날 표결에서 찬성 122표, 반대 10표, 기권 24표로 통과됐습니다.
예, 그 결의안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 결의안은 우선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에 대한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로 피신한 난민 65만여 명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할 것과 이들에게 모두 온전한 미얀마 시민권을 부여할 걸 요구하고 있고요. 국제구호단체들의 로힝야 난민 접근을 허용할 것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미얀마로 파견할 특사를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 앞서 10개의 나라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나라들인가요?
네, 중국과 러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벨라루스와 시리아, 짐바브웨가 미얀마 정부와 함께 유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 최근 미나옹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을 초청해서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미나옹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과 함께 이 로힝야 난민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 그 앞서 이달 초에도 로힝야 관련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5일 미얀마 정부를 규탄하고 유엔 차원의 현지 조사 그리고 구호 인력의 접근을 허용할 걸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 이번 결의안은 5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슬람협력기구가 제출해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겁니다. 유엔에서 두 번째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특히 유엔 예산 담당 위원회가 새로운 미얀마 특사직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지원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 가운데 채택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얀마 정부가 앞서 유엔 미얀마 담당 인권특별보고관의 입국도 금지했었죠.
네, 이양희 유엔 미얀마 담당 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주에 미얀마 정부가 자신의 입국을 금지하고 유엔 조사에 협력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이양희 보고관은 당초 내년 1월에 로힝야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얀마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양희 보고관은 미얀마 정부가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건 이 라카인주를 비롯해서 미얀마 전역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강하게 시사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다며 비판했었습니다.
예, 미얀마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하우도 수안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주관적이고 정치적이며 미얀마에 부당한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른바 인종청소로 보고 미얀마 정부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 탄압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가 국제사회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 이번 결의안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남미 국가인 과테말라도 이스라엘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과테말라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제일 처음으로 동조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이 24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지금 이스라엘 주재의 자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이스라엘 과테말라 대사관도 현재 이스라엘 최대 도시인 테라비브에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또 테라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해서 지금 이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과테말라가 미국을 지지하고 나선 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유엔 총회가 긴급 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철회할 걸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당시 표결에서도 과테말라는 미국을 지지했었습니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128표, 반대 9표, 기권 3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는데요. 과테말라는 트럼프 대통령 결정 철회를 반대한 9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이 자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모랄레스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후에 과테말라 외교부에 대사관 이전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난 7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과테말라의 우방국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양국은 특히 안보 분야에서 강력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랄레스 대통령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국내 정치 문제에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모랄레스 대통령의 형제와 아들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스라엘로서는 이번 과테말라의 결정이 매우 반가운 소식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과테말라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걸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면서 과테말라 정부가 보여준 깊은 우정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 당국자들도 이날 공식 비공식적으로 과테말라의 결정을 환영했는데요. 에마뉘엘라 슌 이스라엘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과테말라의 중요한 결정과 또 진정한 우정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나 일정표도 발표됐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 둘 다 아직 이 대사관 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과테말라를 제외하고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체코가 현재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전체가 자국의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967년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전체가 다 자국의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팔레스타인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예루살렘 동쪽 지역을 수도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은 아주 민감한 장소로 그동안 국제사회는 어느 한쪽도 지지하지 않고 이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요. 하지만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일대에서는 매일같이 반미, 반이스라엘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 결국 출마하지 못하게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인 알렉산더 나발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기회가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나발리의 이 과거 유죄 판결 경력을 이유로 후보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날 선관위 위원 13명 중에 12명이 나발리의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고요. 한 명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발리는 전날 이 대선 후보 등록 서류를 러시아 선관위에 제출했었습니다.
예, 나발리가 전에 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까?
예, 나발리는 지난 2009년에 한 지방정부 고문으로 일할 당시에 약 50만 달러에 상당하는 목재 제품을 빼돌려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5년형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 선관위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이유를 들어서 나발리의 후보 자격이 없다고 말해왔는데요. 하지만 나발리는 이 혐의가 조작된 것이라면서 당시 유죄 판결 역시 정략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헌법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만 대선 출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상태인 자신은 입후보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예, 나발리는 러시아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네, 나발리는 선관위 발표 직후에 미리 촬영해놨던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런 선관위 결정을 예상했었다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대통령 선거 보이콧, 거부 운동을 벌일 걸 촉구했습니다. 나발리는 이 러시아 대선이 푸틴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뽑은 소수의 후보자들만 참가하는 선거가 될 거라면서 전국에 있는 자신의 선거 사무소를 대선 보이콧 운동과 투표 감시 활동에 이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발리는 또 러시아 선관위 결정은 자신을 후보로 추대해준 1만 6천여 명의 지지자들과 자원봉사자 20만 명을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언제 열리죠?
예, 내년 3월 18일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미 이달 초에 4선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나발리가 내년 대선에 출마한다 해도 이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20년 넘게 집권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에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만약 내년 대선에서 다시 승리하면 오는 2024년까지 6년 더 집권하게 됩니다. 현재 푸틴 대통령은 65살인데요. 이 총리 시절까지 합치면 모두 24년 동안 집권해서 스탈린 구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이어서 두 번째 장기 집권자가 되는 셈입니다. 푸틴 대통령 지지자들은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의 무너진 위상을 다시 세운 건국의 아버지 정도로 숭상하고 있고요.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개입 등을 통해서 러시아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장시켰다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러시아 야권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요?
네. 나발리 등 러시아 야권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편향된 국영 언론과 불공정한 체계로 과장되고 조작된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올해 41살인 나발리는 이 변호사 출신이자 반부패운동가인데요. 내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에 맞설 유일한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발리는 만약 공정한 선거라면 자신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푸틴 지지자들은 우스꽝스러운 소리라면서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미군 장병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해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 기반 시설 개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이 미국 경제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올 연말 소매 매출이 기록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이미 26일입니다만 미국은 아직 25일인데요.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독교 축일인데요. 지난 2015년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 가운데 75%가 자신이 기독교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은 만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미국에서 매우 중요한 명절로 꼽히는데요. 꼭 기독교도가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 때면은 이 미국인이 가족 친지와 함께 만찬을 함께하면서 선물을 나누곤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무척 분주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네, 이번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죠?
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을 흔히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해외 미군 장병들에게 위로와 격려 메시지를 보내고 어린이들에게 산타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에 참여하는가 하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성공의 교회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12년 전에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던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동남부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 소유의 휴양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이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미군 장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네, 모든 미국의 가정과 자유, 긍지를 지키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장병들에게 늘 감사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and every day we are incredibly thankful for you and for your families. Your families have been tremendous.
네, 매일 미군 장병과 그 가족에게 매우 감사한다는 건데요. 특히 미군 가족들을 가리켜서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인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각 군과 화상통화도 했다고요?
네, 카타르와 쿠웨이트, 쿠바 관타나모, 또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 중인 미군에 이르기까지 미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군인들과 또 각각 화상통화를 했는데요. 특히 해안경비대에 대해서는 올해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했을 당시 인명구조 작전을 훌륭하게 해냈다면서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들에게 산타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에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레드가 매년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날 노레드에 전화를 걸면 산타클로스가 지구 어디쯤 지나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몰래 어린이들을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간다는 상상 속의 할아버지죠.
예, 어떻게 이런 서비스가 시작됐나요?
네, 지난 195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의 위치를 궁금해하는 어린이의 전화가 이 노레드에 잘못 걸려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당직 군인이 친절하게 이 산타가 어디쯤 지나가고 있다고 답해주면서 이런 전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노레드가 매년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어린이들의 전화를 받는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 대통령 가족도 참여하곤 합니다. 이 오바마 행정부 때는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참여하기도 했었죠.
예. 자, 그럼 또 궁금한 것이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난해 경우 15만 4천 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노레드가 산타의 위치를 알려주는 웹사이트도 운영하는데요. 지난해에는 방문자가 1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산타가 12월 24일 밤 11시 30분경에 한반도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예. 자,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깨지 않기 위해서 전통 있는 행사를 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참여를 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어린이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산타의 위치만 알려준 건 아닌 듯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어린 시절 자신의 추억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 블록 쌓기를 원하는 어린이에게 자신도 항상 그걸 제일 좋아했다고 말하는가 하면은 할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게 소원이라는 어린이에게는 장난감을 원하는 것보다 낫다면서 훌륭하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번영을 이뤘으니 이제 평화를 원한다며 자신의 소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의회가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입법 성과를 올렸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요?
네, 미국 기관시설 개선이 첫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도로와 교량 등 낙후한 기관시설 정비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문제, 또 세제 개편에 밀려서 올해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세제 개편은 입법에 성공했지만 오바마 케어 폐지는 공화당 내분으로 부결됐는데요. 이 문제는 일단 덮어두고 새해에는 기관시설 정비를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졌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와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의회 공화당 지도부를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 초청해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내년 1월 30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 전에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알려진 데 따르면 1조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예, 그 오바마 케어 폐지나 지난주 통과됐던 이 세제 개편안이나 국가 부채 증가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 1조 달러에 달하는 기관시설 정비 예산은 어떻게 될 계획인가요?
네, 1조 달러 가운데 2천억 달러 정도를 연방정부가 직접 지원하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부분에서 연방정부 예산을 줄임으로써 2천억 달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천억 달러는 각 시와 주정부 또 민간 투자로 채운다고 하네요.
예, 그 오바마 케어 폐지나 세제 개편은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이 공화당 주도로 이뤄졌는데요. 기관시설 정비 문제는 어떻습니까? 초당적인 협력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민주당과 협력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 보좌관은 24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측과 대화를 나눴다며 이 문제가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예, 백악관 측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는데 민주당은 이런 계획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기관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많은 민주당 의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낙후한 시설이 미국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건데요. 민주당 소속 벤 카딘 의원은 같은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세제 개편안 통과로 문제가 복잡해지긴 했지만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내년에는 공화당이 단독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기가 더 힘들어진 상황이죠.
맞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여전히 모두 다수당이긴 합니다만 상원의 경우 의석 차이가 얼마 안 되는데요. 내년에는 그 차이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엘라바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덕 존스 당선자가 취임하면 현재 52대 48인 공화대 민주당의 의석 비율이 51대 49가 되는 건데요. 민주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법안을 처리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관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큰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본다며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 연말 미국 소매업계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집계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최근 미국인들의 소비 추세를 보면 2014년 이후 최고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전미 소매업 연맹 NRF는 11월과 12월에 올해 연말 소매 지출이 지난해보다 3.6%에서 4%가량 늘어나서 약 6,8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의 추세를 보면 이런 전망치를 충분히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까지 있다는 겁니다.
예, 미국에서는 11월 말에 있는 추수감사절부터 12월 크리스마스까지가 연말 대목이죠.
맞습니다. 11월부터 벌써 소비가 늘어났다는 게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1월에 미국 소비 지출이 0.6% 늘었습니다. 대신 저축률은 2.9%로 떨어졌는데요. 미국에서 개인 저축률이 3%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7년 11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7년 11월이면 국제금융위기가 강타하기 바로 직전이죠.
예, 저축은 늘고 소비는 저축은 줄고 소비는 늘었는데요. 이렇게 미국인들의 씀씀이가 커진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소비자 신뢰지수는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에비통신은 소매 자문업체 고객성장 파트너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2007년 말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금융위기 이후 보지 못했던 속도로 미국인들이 돈을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경제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부엌용품이나 장난감, 의류에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최근에는 직접 상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오프라인 거래에서 컴퓨터로 물건을 주문하는 온라인 거래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죠.
맞습니다. 일부러 복잡한 상점에 갈 필요 없이 가만히 집에 앉아서 컴퓨터나 손전화로 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는 편리하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우송료도 무료인 경우가 많아서 점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온라인 거래 성장률은 실제 상점에서 거래되는 오프라인 거래에 거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예, 그 온라인 거래 상당 부분이 이 아마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아마존은 미국 최대의 온라인 상거래 소매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아마존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11월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에 올해 매출이 역사상 최고였다고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 전문가들은 이날 온라인 매출의 60% 이상이 아마존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사실 많은 오프라인 상점들이 타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올해 파산 신청을 한 소매업체가 50개에 이르는데요. 이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지만 장난감 소매점인 토이저러스나 신발가게 페일레스 슈솔스처럼 잘 알려진 상점도 있습니다. 올해 문 닫은 점포만 7천 곳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2008년에 6,200개로 최고 기록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상점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오프라인 상점은 완전히 사양길에 접어든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메이시 등 여러 백화점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말에 할인 행사를 늘리고 단골 고객에 대한 특혜도 늘리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메이시는 상점을 찾는 고객이 늘면서 올해 임시 직원 7,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이달 초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일부 의류업체도 올해 연말 매출이 견실하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맨하탄스의 Kiss and Say Goodbye.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헤어져요 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7년 결산 첫 순서로 국제정치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올 한해 세계 곳곳에서 큰 영향을 끼친 정치적 사건들을 네 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대외 정책.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대외 정책 때문에 한 해 동안 국제 정세가 출렁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상당 부분 뒤집었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파리 기후변화협정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 핵합의를 불인증하는 한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결정들이 대표적입니다.
Therefore, I have determined that it is time to officially recognize Jerusalem as the capital of Israel.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가 각 나라와 맺은 협정이나 국제조약들에 불공정한 요소가 많고 미국은 그 피해를 감내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기조로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의 이익, 미국민의 보탬이 되는 쪽을 우선해야 된다면서 기존 조치들을 하나씩 되돌렸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 새 정부가 고립주의를 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oda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Trump, announced his decision to withdraw the United States from the Paris Agreement.
특히 세계 각 지역의 온도가 해마다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2020년부터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한 파리 기후변화협정과 태평양 주변 12개 나라의 경제협력체로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탄생을 예고했던 TPP는 미국이 빠지면서 계획대로 출범하더라도 그 효과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이란 핵합의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핵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테러 지원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를 인증하지 않으면서 미 의회가 대이란 핵 관련 제재를 다시 단행하는 길을 열어줬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이란이 핵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란 핵합의가 최종 파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 중동과 유럽, 그리고 중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대테러 협력, 대북한 압박 공조 등을 확인했는데요. 지난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공정한 방위비 부담을 강조하고 11월 필리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한 만성적인 무역 통상 반칙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부 국가가 불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출범.
중국에서는 대선격인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열려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시 주석 집권 2기를 이끌어갈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7명도 정했는데요. 당 총서기인 시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유임된 가운데 왕량 국무원 부총리, 자오러지 당 중앙조직부장, 리잔수 당 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그리고 한정 상하이시 당서기가 새롭게 최고 지도부에 합류했습니다.
不仅对物质文化生活提出了更高要求。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대회 연설에서 중국 공산정권 수립 100주년인 오는 2049년까지 부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국제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당대회에서는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당의 헌법인 당장의 지도사상으로 포함시키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현직 지도자의 이름을 넣은 지도사상이 당장에 들어간 이를 놓고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강화됐다는 외신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지난 1980년대 당내 생활준칙에 규정한 개인숭배 금지 조치가 허물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정치를 넘어서 중국 사회 전반에서 시진핑 주석 개인에 대한 힘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천바오성 중국 교육부장은 이번 19차 당대회 기간 중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소학교 나이 때 어린이들부터 시진핑 사상을 교육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에 따라 19차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는 특사단을 세계 30여 개 국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사단은 현지 활동을 통해서 독립적이고 평화적인 대외정책 옹호, 일대일로 전략 수행, 평등, 상호존중, 비간섭에 기초한 외국과의 유대 증진 등을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외교 방향으로 소개했다고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탄생.
한국에서는 측근과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지난해 말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3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같은 한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거쳐서 5월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당초 북한에 대해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 새 정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얼마 뒤인 지난 6월 미국을 방문해서 6.25 전쟁에 참가한 미군의 희생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두 나라의 동맹이 피로 맺어졌다고 강조하고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This alliance between our nations was forged in the crucible of wa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한국 방문 중에 국회 연설을 통해서 미한 동맹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 씨, 그리고 이들이 공모해서 만든 재단에 돈을 낸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 검찰과 특검은 최순실 씨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약 1,200억 원, 추징금 78억 원을 구형했고요.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중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면서 재판에 나오길 거부하고 있는데요. 걸석 재판을 진행 중인 담당 법원은 구속기한이 내년 4월까지 공판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전한 중동 불안.
여전히 정세가 불안한 중동에서는 굵직한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이라크 북부 모술과 시리아 라카를 근거지로 자칭 이슬람 국가를 선포하고 테러를 일삼은 극렬 무장단체 IS의 세력이 올해 들어 크게 줄어든 게 그나마 국제사회에 안도감을 줬는데요. 하지만 6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온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지난 4월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지목되면서 비난받았습니다.
Tonight I ordered a targeted military strike on the airfiel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응징 명령으로 미군이 시리아 공군 시설을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아사드 정권의 책임을 묻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7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일대 7개 나라가 한꺼번에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끊고 교통과 무역 거래를 봉쇄하면서 중동 불안정이 가중됐는데요. 카타르 왕실과 정부가 IS를 비롯한 급진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를 꾸준히 도왔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도 이어졌는데요. 예멘에서는 두 나라의 대리전 양상으로 내전이 계속된 가운데 휴전 중재에 나섰던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이 반군에 살해됐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힘겨루기 와중에 사드 알하리리 레바논 총리가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사우디에서 귀국을 거부하고 전격 사임을 발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달 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표 이후 팔레스타인과 아랍 각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폭력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2017년 결산 특집으로 국제정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하면서 물어볼 때 난 상관없어. 너가 골라. 또는 너 마음대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이 표현을 직역하면 너한테 온 전화야지만 너가 선택해. 네가 결정해야지. 또는 내 마음대로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don't really care where we eat. It's your call. 나는 어디서 먹을지 상관 안 해. 너가 결정해. I can't make that decision for you. It's your call. 그 결정을 내가 해줄 순 없지. 너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니까. I love the idea, but it's not my call. 너무 좋은 생각인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It's ultimately her call, not mine. 결국은 그녀의 결정이야. 내 것이 아니라.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오늘은 It's your call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2월 25일은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성스러운 날 중 하나로 기념하는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독교에서는 2000여 년 전 이날 구세주로 공경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가장 어둡고 추운 겨울날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독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이전부터 지구의 북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었다가 점차 낮이 길어지는 시기를 기념해왔습니다. 그것은 곧 자연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고대인들은 신년의 도래를 환영하고 정성들인 제사와 축하의식으로 일출을 맞이했습니다. 빛을 강조하는 의식을 포함해 그러한 전통은 일부에서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그런 고대의 풍습과 겨울 한복판의 축하를 떠올리고 있으며 그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지구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12월 22일을 전후해 밤이 가장 긴 날을 동아시아에서는 동지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겨울의 도래와 새로운 절기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란에서는 동지의 고대부터 내려오는 얄따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축하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어디에서나 환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독교에서는 첫 크리스마스에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이들에게 평화라는 대천사의 선포가 수세기에 걸쳐 기념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기에 갖는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년의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랑으로 가득 찬 나의 집이요, 희망이 넘치는 공동체며 신앙으로 축복받는 나라라는 것을 모든 어린이들이 인식하는 곳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800-29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